성산에 거할 자라는 오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온 장막과 성산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성막 또는 장막, 텐트죠. 텐트란 말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영어로는 이런 용어들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른 해석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오리까. 여기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시내산을 가리켜 성산이라 그랬죠. 왜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루살렘을 또 성산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그래 올라가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산,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이라 그런 타이틀을 가진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에덴 동산도 성산이 있었어요. 지난번 제가 페트로 에듀케이션 세미나 때 강의를 했더니만 한 분이 캄보디아 사람이 손을 번쩍들면 질문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도 여호와의 성산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어디 나오네요.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면 거기 두로라는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때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 옆에서 이제 은유법을 쓰면서 에덴 동산에 성산이 있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이죠.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하였도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산이 있대. 홀리마운틴이 있대. 에덴 동산에. 그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상징의 산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을 수 있고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에덴 동산에 쫓겨날 적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염검으로 저희들을 에덴 지켰다 그랬잖아요. 화염감이 불타는 검이라는 뜻이에요. 이 불이란 말, 불돌이 있었다는 거지. 마그마가 터진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 불이란 말은 염기, 불 이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하니까 불 형상이 나타났죠. 염기가 일어나고 이사야 6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놀라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성산이 있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시온산에, 시온산이 어떠한 무슨 산으로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온산은 어떤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서 온 사람들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모두 입맞은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으로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온산에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은 시온산과 맞선 자폰산이라는 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영문이나 원문을 보면은 이 자폰산이, 자폰이란 말이 뭐냐면 북쪽이란 뜻입니다. 북쪽. 우리가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를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사탄이 바벨론의 그 교만한 걸 하나님 심판하면서 사탄과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그 지폐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높은 산이 되리라. 북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말로 원문에 보면 자폰이란 말이에요. 자폰, 자폰산. 그리고 나중에 저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란 게 있죠. 아마겟돈. 이걸 히브리 말로 하르마겟돈이라고 해요. 하르마는 산이란 말이거든요. 때로는 하르마겟돈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 우리 헬라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것은 거기에서 원래 그 아마겟돈이랑 겟돈이란 말이 무기또라는 큰 이스라엘 실제 땅인데 이게 다 상징용으로 설명합니다. 무기또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온산이 시온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어린 양이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자폰산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그 시리아에 가면 높은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제단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온산과 자폰산인데 시온산이 마지막엔 자폰산이 세상에 제일 그 하나님이 그 임재하는 곳 하나밖에 없겠죠. 그것만이 승리하겠죠. 아마겟돈 전쟁 때 마지막 승리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죠. 그래서 자폰산이 결국에는 시온산으로 이렇게 바꿔지는데 시온산이 지배하니 그랬죠. 이것이 상징의 의미입니다. 시온산과 자폰산의 대결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탄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게임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대결 구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비유적 용어입니다만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의 시온산의 승리,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곧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성산과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에 임재하는 곳인데 이것이 시온산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자예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요사이 그냥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계속 그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 우리 정 목사님 그거 참 잘하셨더라고요. 개혁의 소리라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주 생각을 많이 하셨던데 이번에 대법관들이 그냥 뭐 이렇게 판결하고 이런 내용들 쭉 보니까 또 자기들 뭐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대통령이 허가하고 말이 잘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그러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냐. 오늘 장님 말씀한 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지혜롭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왕창 막 일어나는데 같이 맞추고 세상식으로 하지 않아요. 뭐 원자 폭탄에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맥히는 것처럼 보이면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천하의 군왕들이 메시아를 대적하여 메시아의 철통 같은 그 권세로서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온산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신본주의는 마치 신본주의에서 멸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까지 우리가 계속 전진합니다. 그동안 저는 다섯 번에 걸쳐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회복, 하나님의 의와 인과 진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목표다. 우리가 거할 곳이다. 하나님 임재하면은 그런 게 자꾸 두드러져요. 하나님의 의가 좋고 진실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랑하시면 아멘. 예, 부족하고 정도의 차이 있지만 우리가 좀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은 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 우리의 가정 개인 삶 속에 이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이다. 자다가 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자다 깨면 다른 거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좋아요. 이거 지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지하는 삶이라. 우리가 미천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랬죠. 우리의 미천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죽음 속엔 다 해결이 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들이는 게 아름다운 것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다. 생각이라는 기본단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자체가 말이 씨앗이 된다고 말해요. 말로 사람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락되는 재물이야. 이런 삶이 바로 시편 성도의 삶이었다. 지난번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그분을 존대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겁 없이 버릇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교회를 우리 교회는 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면 아멘.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눈에 보이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나요?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기도, 참 우리 원로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나 그 얼핏 기억합니다만, 자기 여기 계속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더래요. 나 그 얘기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일곱 별을 붙드시고, 일곱 촛대를 왕래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삶이 복되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성산에 거하는 일을 힘쓰자. 따라서 합니다. 성산에 거하는 일을 힘쓰자. 예, 성산에 이미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는 생활, 이건 다 상징적인 용어입니다만, 성산이 있다고 해서 뭐 저 높은 발리 마운틴처럼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성산이 있다고 하니 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미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을 힘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생활인 것을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 생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며,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필요하죠. 뭐 성교하다 보면 뭐 보면 잘못하면 그런 데 빠집니다. 돈으로 다 컨트롤해요. 돈으로. 옛날 어떤 미얀마 어떤 분 갔다 오니 보니까, 아 목사님 돈을 이만큼 가지고서 말이에요. 물론 그 돈 가지고 달러에 비하면 약합니다만, 가지고서 공항에서부터 막 주더래요. 막 사람 먹이느라고. 나 그래서 그 분이 깜짝 놀랐다고. 또 마침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디 가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어렵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좋은 거예요. 변화산의 그 제자들의 체험처럼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러분 이런 경험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 나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없어. 나에게 뭐 보이는 것도 아무.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약속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그 임재가 있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시내산 70인 장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70인 장로를 모세가 선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70인 장로들은 전부 다 시내산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에 경계를 정해놓고 짐승도 넘어서면 다 죽이는 거야. 전부 다 며칠 3일 동안 빨리 해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 준비하는, 함부로 오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때 십계명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 다음에 70인 장로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70인 장로들 같이 불러 올라오라 그랬어요. 허락한다. 그 다음에 70인 장로가 특별히 모세만 또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0인 장로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 그림이,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일어난지는 잘은 모릅니다. 모세가 이걸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한 자래요. 존귀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것에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청옥과 같고, 청옥이란 말은 그 영문으로는 샤파이어로 되어요. 샤파이어로, 샤파이어 아시죠? 파란 보석. 캐나다 여러분 비행기 타거나 이랬죠. 여행하다 보면 저 바닷가에 물결치는 게 진짜 그 멋있잖아요. 에? 사파이어, 그 사파이어는 뭐 청옥의 의미는 신실의 의미가,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청옥으로 편듯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하늘처럼 맑더라. 거기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시는 교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저들의 마음, 거룩과 의와 진실이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과 짝이에요. 예수,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니 문을 열면 뭐라 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걸로 표현했죠. 먹는 것은 그때 영문을 보면 먹는 그 테이블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에요. 이건 뱅킷입니다. 큰 페스티벌을 벌려서 주님이 거제하겠다는 거야. 바로 이 이스라엘 70인 장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사는 그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함께 살며 그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문제가 해도 이것이 내 목표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올라갈 사람인데, 올라와 있지만 내리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나갈 사람이다.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성산에 머물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300년 동안 살았어요. 땅에 몇 년 살았어요? 요새는 100세 장수시대인데 300년을 살았어요. 보통 장수한 사람의 어둠 100세 돌아가셨던데 제곱이나 이렇게 살았으니 300년 동안 동행하 살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천당 데려간 거지. 아마 천당 가면 에녹 그때 모습 그대로를 물론 변화 있는 사람이겠지만 엘리야 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이 3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며칠 한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낳았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계속 지켜나갔던 거예요. 거기에 에녹이 다 프로필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11장에 보면 다시 설명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란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기이한 일이 나타납니다.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샘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에녹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6절에 보면 뭐라 나오면 뭐라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긴지 무슨 얘긴지 우리가 분별이 어려워요. 그 말은 아마 그 히브리 기자가 그 에녹의 사건을 쓰면서 언약 그다음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쓰면서 그것을 얘기한 걸 보면 감동이 돼서 에녹의 삶을 프로필한 겁니다. 에녹의 삶이 여호와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생활, 그런 삶을 엔조했다는 거야. 이 사실이 유다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유다서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에녹이 그때 뭘 했느냐? 여기 보면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언했으니까 장차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수많은 초능력자를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 초대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의 잉태가 그런 거예요.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군천사를 데리고 오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에 쭉, 그러나,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함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 말, 이 유다서 1장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 짚어가야 돼요. 왜냐면 막 까베기처럼 돼가지고 번역이. 어쨌든, 에녹이 예언할 때 장차오는 그리스도에 그걸 예언한 거예요. 오셔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하러 온다는 거야. 이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권위 있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에녹의 생활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이상의 생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성산에 어디 거하십니까? 성산에 거하시면 아멘? 예,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미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산에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오게 한 사람이 된 거야. 예수를 믿게 한 거야. 예수 믿음으로 죄가 없는 자가 되게 하셨고, 앞으로 점점 완성된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성산에 올라온 자가 있는데, 세상을 둘러봐도 참 첨단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한 세상이 하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한편으로 좋죠. 난 요새도 저 구닥다리 이 핸드폰을 씁니다만, 청계제 가서도 그 애들이 그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어린 애들, 우리 아이들 같은 애들인데, 자살한 애들인데, 전부 다 이런 거야. 뭔지 아시죠? 핸드폰. 전부 다 이 전화가 다 있는 거야. 장을 해놓고 집이 다 전을 할 수 있어요. 참 선교제가 못 사는 나라인데 그래. 오늘 세계 첨단 과학을 저희 누리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엔조이를 하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많습니다. 혼란이 그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행복합니까? 옛날 행복, 지금 행복 아닙니까? 어쨌든 차라리 호롱불 켜놓고 갈 그때 더 행복해요. 제가 캄보디아의 매력을 느낀 가운데 하나 그거예요. 프놈펜 시내에서 밖에 나가서 어떤 교회에서 저 그날 저녁에 내가 저녁에 일부러 갔어요. 저녁에 그 우리 학생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고 목에 뜯는 가운데서 그 방 거기 있다가 이제 새벽부터 쭉 참석해 보니까 그 한국 선교사와 하는데 하는데 사람들이 저녁에 한 금요일쯤 되니까 토요일인가 토요일쯤 되니까 몇 번 집회를 하는데 그 학생들 옛날 그 저 한국으로 말하면 내가 저 감리교사이기 때문에 구역의 속장 같은 거 이제 구역 예배 있죠. 속회 이런 거 모여서 한 30명, 20명 쭉 모여가 다 이름 불러 출석하는 거야. 옛날 출부로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대표는 좀 보고하는 거야. 몇 사람 결석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저 저녁에 한 모임이 한 매번인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요. 그래서 내가 야 참 너무 그 한국 옛날 생각나더라고. 옛날 진눈캡이 밟으면서 새벽 정도 그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그 폐백기도 하는데 같은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 참 그래 시골에 전부 다 시골에 그 저 옛날 농촌 있잖아요. 예? 변홍사지 있고 이런데 뭐 그런 거야. 아이들 보면 전부 다 뭐 신발 벗고 그냥 어째게 뭐 완전히 그냥 진짜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는 그 모습을 도리어 모습이 이때부터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 어떤 장로님이 나이 70이 되셨는데 볼디마운틴 가시죠. 볼디마운틴. 저도 볼디마운틴에 좋아했는데 그 산 정상까지는 안 가고 여기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이스하우스라는 그 저 이런 그 올라가는 그 하이킹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스트롱 맞기 전에 그 부전이 다녔어요. 한번 갔다가 몸이 그냥 한 몇 시간씩 한 3, 4시간씩 그냥 물 먹고 오게 되면 몸이 저 물이 적은 게 아니고 운동하니까 좋은 거죠. 이 아프거나 한 번도 못 갔으면 밀수는 이번에도 몇 번 돌아왔습니다. 어떤 그 장로님이 자기가 나이가 70대는데도 거기에 이제 혼자 올라간대요. 아니 어떻게 혼자 올라가셨냐고. 하는 젊은 사람들 많대요. 올라가다가 자기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그럼 그거 올라가서 뭐 하시냐고. 요만한 포도송이 뭐 몇 개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거 가면 공기가 척이죠. 공기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한 달에 몇 번씩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런 데 올라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성산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그, 이런 문화와 이런 문명의 그 이런 이익이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 좋은 줄 알고 그 향락에 치워져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산에 가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필요한지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LA에서 난 참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물론 한국인만 안 가겠죠. 되게 한국 사람이 많대요. LA에서 한 200대 차가 300대가 매일 여기에 인디안 그 보호구역 있죠?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에? 저도 저 지난번에 가보니까 뭐 시설 잘 해놨더라고요. 뭐 먹는 거 싸지, 그러니까 뭐.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내가 이 신문에 여러 번 봤는데 하루에 300대 그 큰 대형 버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200대. 그리고 300명이 하루에 간대요. 300명이. 그냥 참 거고, 야, 참, 너무 그런. 거기 한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도둑해서 그런 데 한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성산을 즐기는 사람, 교회 나올 때도,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성산에 가야 되겠구나. 바로 70인 장로들이 그 누렸던 그 진실과 의와 그 하나님의 착함을 우리가 맛보면서 즐거워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이는 것은 그러면 성산에 올라가 오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쭉 설명합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12가지 기준이 언급되어 있어요. 12가지 기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빛의 열매라 이런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 15장 1절부터 5절 너무 간단하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12가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걸 저는 세 가지로 의의를 첫째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의의를 가지려고 여기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의의를 가리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 공의, 진실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옳은 거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모든 방면에 옳은 것을 가리킵니다. 공평과 구원의 의로서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데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짜데크란 말인데 우리가 의의를 가지려고 늘 힘써야 돼요. 이미 의의를 가지셨나요 여러분들? 예,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선포하기 전에 뭐를 허위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 히브리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선행, 자기 철학, 모든 거 다 해가지고 구제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표준의 설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너는 의인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디 죄의식이 때로는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 의인이 됐어요. 따라서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오는 거예요. 의인을 상대해 주는 거야. 예수 믿음으로 받은 의의를 가리킵니다. 이 의의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의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기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방면에 한두 번은 모를지만 그것도 흉내내는 것이 많죠. 요새는 가면 많이 쓰던데 뭐 노래하더라도 가면으로 노래하고 뭐 가면서가 진짜 소리 들린다고만. 여러분 얼마나 가면이 많아요. 예, 신자 생활 가운데 가면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런데도 그런 척하고 불의가 넘치는데도 의로운 척하고 참 저 자신부터가 우리가 마음에 반성을 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가 세워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삶이 다 의의로 시작을 해요. 의의로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의의로 진행해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을 바른 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에 천당에 가서도 오직 온전한 의인만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변화시키는 의인만이 들어가요.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또 여러분 치료의 역사는 의의 광선이 비춰 치료가 되는 거예요. 수술할 때 여러분 그거 뭐 괜찮아 대충 아까진 게 말려고 뭐 그렇게 되겠어요? 어떤 건 수술해야죠. 고름을 빼는 잘라버리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치료의 광선의 역사 의의 역사입니다. 의의 태양 대신은 죽게 나오는 치료의 의의 그 치료의 역사를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보니까 제가 아노토미를 공부했는데 어떨 적에는 요새는 인터넷 좋으니까 뭐 치면 다 나와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우리 뼈가 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뼈는 305개고 어른들 뼈는 206개래요. 그럼 왜 그리 적어졌나? 어릴 때는 뼈가 더 많대요. 근데 옆뼈가 이제 나중에 가면 뭐 작은 걸 이런 데 달라붙어가지고 줄어든다는데 저 합해지는 거지. 206개가 바로 우리들의 뼈래. 그건 척추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적 뼈를 준비하고 세워야 됩니다. 난 그 몰랐는데 뼈 속에 칼슘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저 골다공증 그 참 어렵다. 왜 칼슘 먹으면 칼슘이 우리 몸에 저장되는 게 중요하대. 저장 창고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뼈라는 뼈. 그래서 그 필요할 때 꺼집어 쓰는 거래요. 난 그거 몰랐는데 우리의 뼈가 튼튼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오래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뼈 하나님의 의의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12가지 가운데 의인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3절 5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멀시, 컴패션, 국류를 설명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사랑관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관계에 뭐를 얘기합니까? 국률이죠. 사랑입니다. 좀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열매 가운데 하나가 근리스거든요. 좋아야 돼요. 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말씀은 떨어지면 가시 떨기, 그 다음에 길가 돌가가 떨어진다 그랬죠. 이 비유의 말인데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그 밭은 뭐예요? 좋은 밭. 성해버려 좋은 밭. 좋은 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좋거든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 열시를 얻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착한 마음의 소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미워하는 비워하는 자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우리 임무가 대단하죠. 아민 사람에게 나를 해코지 하는데 착하게 하기 쉽습니까? 왕 우리 성도는 다 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저도 성깔이 있기 때문에 성교제 하다 보면 별일이 다 많습니다. 얼중에 얌전하게 되면 이것만 뒤통수 치고 뭐 그냥 아무 일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제가 말이 많아졌다고 그 얘기 정리하는데 어저께는 뭐 야단 치다 보니까 말 언어도 잘 안 되지. 그 나라 말은 또 왜 그리 어려운지 영어로 알아들어야 되지. 듣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통역 한두 번이지. 그래서 어저께는 막 소리 지르고 야단 치고 막 그러는데 참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잘 받아가지고 선은 성인 뭐랍니까? 착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나를 해방하든 비방하는 사람이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변해가지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야.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저 착한 자리에 머물려고 관계 생활에 늘 힘써야 됩니다. 결국은 이겨요. 이빨이 오래 있습니까? 여러분, 혓바닥이 오래 있습니까? 예, 우리 박성훈 집사님. 혀가 오래 있어요? 이빨이 오래 있어요? 아, 저, 이빨이 오래 있어요? 이빨이 다 빠지잖아요. 혀가 오래 있잖아요. 누들누들 해야지 오래되어 있는 겁니다. 지는 것처럼 뭐 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착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자. 예, 선을.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에 나갈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신실의 열매인데 이게 본문에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롤지라 변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다 관계 삶에 이루어지지만 뭐예요 다? 진실을 가리, 진실. 여러분, 우리에게 뼈대처럼 세워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진실이에요. 바탕이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거짓말. 애들 기를 때도 우리가 거짓말을 중중시 하잖아요. 한마디 거짓말하면 거기 괴로운 거라. 이런 선교지 사역에도 만만찮아요. 여러분, 가장 제가 보는 것이 거짓말하면 봅니다. 진실을 말 안 하게 되면 뭐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살 길이 생겨. 근데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 돈이 한 100불을 저 주고서 뭐 사오라면 뭐 한 저 100불 거 썼다 그러고 영수증은 한 뭐 저 엉터리하고 그 가운데 얼마 썼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70불짜리 사놓고 30불은 자기 먹는 거야. 영수증 그걸 고쳐가지고. 그런 일이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저 사람이 성교전에 나는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만 성교 떠나도 지난주죠.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그때부터 벌써 내가 떠나 있으니까 벌써 이런저런 그 저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마치 하나님이 전화를 한 것이 그 내가 가르친 지도하는 그 학생이 저 자기 약혼녀라고 약혼녀 좀 정신이 좀 멘탈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야. 아, 설교해야 되고 일을 사역을 할 사람이 거기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 얼마나 열이 받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저 이메일 보내가지고 빨리 그 밑에 다른 그 비서보고 빨리 저거, 저거 해가지고 저거 돌아오라 그러고 뭐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지 그와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는 학생을 자기 약혼이 1월에 결혼하는데 내년이래. 오더니만 말이야. 자기 방에 떡 갖다 놓은 거야. 교회는 우리가 참 싱글이기 때문에 절대 못 있거든요. 아, 그렇게 떡 있는 거야. 여러분과 더 하겠어요. 빨리 나가라 해도, 아, 나가네. 지금 저 목사님이, 저 성교사님이 그걸 몰라도 그런데 와보면 이해할 거래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살살 약아버리니까. 뭐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일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 그렇게 나오잖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통 당대고 그냥 지금 내가 말하니까 빨리 지금 나가라고. 왜냐면 그건 문제 행위거든. 왜냐면 저, 여러분 저, 이 저 정신적인 이런 오펜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도 있고 이런데 다 무슨 문제 생기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일단 내가 나가서 있든지 아니면 저 집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하라. 결국은 저 해결됐습니다만 얼마나 그런 일이 여러 개면 그리 이렇게 저 말 돌리면 거짓말하고 오늘 생활 가운데 우리 신자의 생활 가운데 미쳐있다면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그 거짓말 삐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희 어머님 저 생각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다 천당 가셨습니다만 그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그 어떤 교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어떤 그때는 저 내가 장 감독에 있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감독에 지금 목동에 있었거든요. 목동 빈촌이었거든요. 지금 목동이 아주 완전히 시가지가 됐죠. 좋은 곳이 됐는데 그때 그 약속을 하고서 헌금 약속을 하고서 부천에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 나가는데 아니 사실은 그때 며칠이 넘어가니 난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기억 돈 그 밖에 나가지고 점포, 이거, 저, 뭐, 밑에 앞에, 그, 뭐, 저, 홍당무 팔고 뭐 이래가지고, 그 나오는 돈을 다 하게, 나중에 뭐 하나 하게 되면, 그걸 계산해가지고 약속, 약정금을 보내라고, 그렇게 하길래 봤어. 아, 그래,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렇게 믿음으로 하셨구나, 그 차원에서. 나 좀 감사한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해야 돼. 그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노력이 될 일이고, 우리의 그 일과 힘쓸 일이다. 의와 인과 신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뼈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참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착함을 가져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나가야 돼. 그 마지막에 성산에 오를 자가 어떤 사람, 오른 자의 결론이 뭐냐.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산에 오른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 따라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대요. 요사이 쇠킹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 흔들거리는 신자, 어떤 분은 거덜거리는 신자, 들어가 들어가 한단 말이야.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생각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 흔들거리는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성산에 거하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여기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싸워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저 그 전신 갑주를 얘기할 때 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발을 딱 둬야 돼요.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진리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그 은혜 자리에 누리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들의 가문이 다른 데 있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산에 넣을 거였어요. 하나님의 장막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때로는 갈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랄 섬장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 믿음 가지고서 그가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 너가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 궁정의 첫날부터 났다는 거야. 문지기로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다른 왕궁의 왕으로 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야. 천대일이며 천대일. 이 말은 뭐예요? 비교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히 거하는 삶,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늘 머무르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8절 29절에 보면 여기 히브리의 기자가 마지막에는 이 땅만지 지금 땅 진동하죠. 폭염이 일어나고 뭐 참 요새는 홍해 얼마 뜨거우면 뜨거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캄보디아는 비 오고 뭐 이런 번개치고 그런다는데 인도엔 지난번에 얼마 뜨고 오는지 50도 막 이래 되니까 사람이 저 뭐 1000명이 죽었다잖아요. 주로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들 뭐 이래 죽었다 그러는데 요새는 뭐 예측을 못 해요. 또 지진 안 일어나냐. 밤낮에 LA 지진이 난다고 그냥 대해서 그냥 뭐 그 흥행 노리고 뭐 이러는데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늘이 진동한다. 하늘이 진동하는 날이 오게 된다. 너희가 이런 것은 여기 보면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의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로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 말은 그 여러 장 문장이 깁니다만 하나 읽어보면은 바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성산이란 거예요. 예수 믿을 성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놀란 은혜를 우리가 지켜, 그는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받은 거야. 그 성산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자리 날마다 엔조이하고 여기 놓지 않도록 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러기 위해 더 은혜를 받자는 거야. 이런 복된 자리에 나가 쓰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전에 거할 자가 아무나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산받게 하시고 의의를 주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며 거기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와 먹고 마시는 70인 장로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 귀한 종들 이 땅 살아나갈 때 혼탁하고 혼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많다 할지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늘 힘쓰는 생활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회 장로회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산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 사랑한 종들의 가정 개인 심령 속에 이 남편하도 축복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 날마다 그 은혜 자리에 가기 위하여 은혜를 받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